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꼴을 또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 사람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사람들, 10명, 최소한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제 간수들,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과 또 유두고와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그 유두고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제 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사람은 좀 간수들에 관한 모습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죽음이 나올 때 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으로 일단 좀 넘어가셔서 이따가 다시 이쪽 2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7절부터 보시면 이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제가 몇 장이라 그랬죠? 예, 상태가 좀 좋지 않죠. 예. 예.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 오늘 제가 지금 유두고가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12장, 18절 말씀에,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함에 간수들을 심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 베드로가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을 신문을 해서 취조를 해서 아무것도 못 알아내니까 화가 나서 처형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형태로 죽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형 방식은 칼로 처형됐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무슨 사약을 내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교수형을 시켰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칼로 이렇게 처형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간수들이 왜 도대체 이러한 방법으로 죽었어야 했을까요? 먼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감옥에 왜 갇혔는지 또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지난번에도 보았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사도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체포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을 어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헤롯이 베드로도 이제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네 개의 소대에게 맡겼습니다. 한 소대는 네 명. 그래서 네 개의 소대니까 총 16명의 군인들에게 이제 맡긴 것이지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제가 조금 불편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슬에 묶여 있고 그 베드로의 양쪽에 이제 두 사람의 군인이 양쪽에서 지키면서 아마도 이 군인들은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들은 이제 또 이 감옥문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간 가둬놓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헤롯 앞에 끌려나가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후련히 나타났습니다. 이 감옥 안에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서 그래서는 이 베드로의 묶인 것들을 다 풀고는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날이 이제 샜고 이 감옥은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읽은 부분에서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헤롯으로서는 이 간수들이 아마도 이 베드로를 빼돌렸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들을 처형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도 죽습니다. 이 간수들은 대단히 황당하게 죽은 것이죠. 이 간수들이 이제 현대로 얘기하면 아마 교도소의 교도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간수들이 잘못한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수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잘못은 없었습니다. 뭐 천사가 나타난 그 시점에 이제 눈을 뜨고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한 측면을 굳이 따지자면 따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거의 모든 간수들이 뭐 이렇게 감옥에 일단 밤에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눈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마 일상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뭘 특별히 잘못했다고 이렇게 꼬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이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간 이 사건은 간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은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간수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두 명은 되겠지요. 자신의 잘못이 사형에 처해져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었다면 그럼 억울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베드로 측으로부터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베드로를 빼돌린 것도 아니었고, 무슨 사정을 봐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쪽같이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간수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기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 혹은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작은아버지나 삼촌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남편이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면 이건 얼마나 정말 황당한 것입니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간수들도 나름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미래를 꿈꾸던 그런 평범한 가정의 그 가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돈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했던 우리와 똑같은, 지금 현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현듯 인생의 끝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혀 자신의 죽음을 예견치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죽음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것도 어느 경우에는 어이없게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엉뚱한 계기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언제 어떤 일로 그 죽음이 내 차례로 다가올지 우리는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나도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이 마무리, 종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간수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베드로의 생명은 중요하고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간수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알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되었건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유두고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본문 쪽으로 이제 20장으로 좀 가보시면은요. 자, 여기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제 죽는 장면이 20장 9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함에 그가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왜 이런 죽음을 죽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이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 때 발생했던 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보니까 이날은 주의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주의 마지막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 직전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가 지금 이제 주의 첫날인데, 이때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왔다. 이제 주의 만찬이지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떠나기 전에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이제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랬고,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는 이제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랫동안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추락사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 이름,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지금 성경에 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그런 뜻입니다. 운이 좋은, 행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분명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유두고가 그런데 이 말씀이 길어졌을 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가 낮에 심한 육체 노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심한 육체 노동을 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렸을 수 있어요. 지금 몇몇 분들처럼. 그렇죠? 또 어떤 가능성은 또좀 유두고가 조금 어리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유두고가 졸립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자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로 졸리면, 아예 그냥 자러, 그냥 난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러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창문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왜 창문가에 걸터 앉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졸음이 오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마구 자자 그랬으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듣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졸음을 깨볼 요량으로 조금 위험한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근데 거기 앉아 있었어도 이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또 말씀이 계속되니까 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부릅떴다가 또 다시 잤다가 또 다시 눈을 부릅떴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은 점점 길어지고 마침내 유두고는 3층의 다락방 그곳의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숨진 거예요. 당황한 사람들이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유두고를 일으켜 세워보았는데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땅바닥에. 바울도 즉시 사람들을 따라서 뛰어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십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제 뭐 어차피 뭐 떨어져 죽을 사람도 없겠다 이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길어질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유두고의 사건 때문에 더 사람들이 흥분한 채 밤을 샜을 수도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두고를 살리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시체에 이렇게 같이 포개서 눕는 그런 것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고 또 열왕기하 4장에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의 장면과도 유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유두고가 이렇게 살아난 이 일이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두고의 죽음과 또 소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비다의 죽음과 또 소생처럼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비다의 소생처럼 유두고의 소생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두고가 이 순간에 소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 유두고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유두고의 죽음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해 보이고 이것이 조금 황당해 보이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죽는 것도 참 복되겠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죽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떨어져서 죽는 순간에 그 고통도 아주 극히 짧은 순간이었고 바로 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려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아마 그 고통의 순간은 대단히 짧았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잠깐의 고통을 느끼고 깨어나니 주님 품이다. 저는 이런 죽음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사모가 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일부러 떠밀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륜을 저지르다가 호텔 모텔 방에서 창문으로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릿한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죽음에 비하면 같이 떨어져 죽은 죽음이라 해도 유두고의 죽음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죽을 때의 모습을 잠깐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일시적으로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짤막하게 기록된 이 사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를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 사도행전만 봐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여기 보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이렇게 돼 있죠. 세 번 파산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이제 요나가 그 이 3일 밤낮을 깊은 곳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죽은 곳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시키셨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이 죽음을 체험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볼 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이 삼자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누군가가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고 하면 이것은 죽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상 우리는 이 사도행전 14장에서의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일시적으로 죽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 죽음이 맞다면 왜 이러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정말 이 거대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번에 이 주제와 맞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방대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제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이 열심은 열심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열심과 만난 이후의 열심은 다른 열심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뭘 걸까요? 사탕을 걸까요? 뭘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열심과 이후의 열심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둘 다 열심이 있는 건 맞았어요. 예?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오케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열심.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있습니까 혹시? 네. 율법 그 계기가 열심의 계기가 동기가 처음엔 율법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대단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에 대한 열심. 예, 그것도 맞는 포인트입니다. 예, 율법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큰 걸 안 걸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원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지 못한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으나 뭐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대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열심을 할 때 무슨 열심이겠어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라는 것이죠. 예,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 예,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지요. 예. 유두고처럼 되실까봐 제가 오늘은 조금 예.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짧은 말씀이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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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예,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사람의 그 죽음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참 흥미로운 책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사람이 죽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최소한 열 사람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입니다. 2명의 여자가 누구와 누구죠? 예? 삽비라하고 다비다. 예, 다비다와 삽비라. 예, 8명 이상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죽습니다. 이 중에 사도가 2명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도가 죽는데 첫째는 가룟 유다가 죽고 두 번째는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사람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비다와 유두고와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는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스데반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다시 살리시고 스데반은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왔죠?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간수들도, 베드로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들도 칼로 처형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추락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두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죠.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고, 다비다와 유두고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잘못을 후회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목매어 자살한 이후에 거꾸로 떨어져서 한가운데가 터지고 창자 흘러나온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돈을 받고 자기의 선생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긴 자다. 이러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믿음의 용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별명이었는데, 전직 어부 출신으로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멋모르고 권력도 추구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맹렬한 핍박이 헤롯에 의해서 진행되던 곳의 한복판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교회를 지키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은, 그야말로 죽기까지 신실했던 그러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벌레에 먹혀 숨을 거둔 세상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권력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권력 투쟁을 배우면서 그게 승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그 사람들이 우글대는 그런 곳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침내 권력을 거머쥐었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최고의 찬사를 듣던 그 인생의 정점의 순간에서 마치 루시퍼처럼,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높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한순간에 고꾸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병상에 누워서 벌레에 먹혀서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세상 왕의 지위를 누렸을지라도 이 사람의 죽음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벌레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벌레의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부패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레 혹은 벌레의 밥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사람, 은혜의 영께 물에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죽기 전에 이미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천사의 얼굴로 잠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경건하고 유능하고 용감하고 진실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안수받았고 권능 있는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선천적으로 언변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과 경건한 믿음이 결합될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스데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적들은 이 스데반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매수했고 이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변한 채 얼굴이 그렇게 변한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과감하게 규탄했던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성령님을 거역해왔던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대신에 귀를 틀어막고 한순간에 같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아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에도 몸을 추스러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헤롯은 죽기 직전에 지옥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채, 즉 천국을 미리 맛본 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교회의 순결을 더럽혔다가 급사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의 위선적이고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위선적이고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죽음으로 그렇게 죽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과장하려다가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그것이 탄로나는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서 급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영원한 보상을 하늘에 쌓을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협력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공모하다가 죽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끄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이란 어떤 죽음입니까? 그렇게 떠나보내기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죽음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가십니까? 안 됩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비다의 삶은 선행과 구제로 가득했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의 병치레를 위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선행과 구제를 계속한 채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 여인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시신 옆에 서서 그녀가 떠나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비다를 소생시키셔서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땅에 남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스도인과, 그렇죠? 이 땅에서 많은 걸 취하기 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놓기 원했던 이 다비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의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허탈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또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죽어도 말씀 듣다가 죽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유두고의 소생, 이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있었던, 참으로 큰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사람의 죽음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일을 좀 더 하게 하셔야 했던 그런 사람의 죽음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 이것이 저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액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츠. 어떠한 행위들입니다. 그렇죠?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성도가 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구속편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성도들의 행전, 그 성도들의 행전 책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께서 좀 각자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동안만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제 마지막 순간을 이 땅에서 맞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23장을 같이 하시죠. 323장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찬송을 한 장 같이 하십시다.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주님을 따라서 가는 쉽지는 않아도 기쁨 있네.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내 걸음 정하시네. 예수님 보혈 능력이 있어 고난의 길 다 견디네. 값주고 산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리라. 내게 사는 곳은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 능력이 있어 주님이 해 살게 하네. 주님을 닮도록 인도하실 예수님 그 피가 위대하네.
주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평생토록 참 죽음의 그 속박,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그것에 묶여서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담당해야 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형벌을 한 번에 영원히 치르시고 모든 사람의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 우리 예수님께 이 아침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 인생이 참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련해서 이러한 짧은 인생 동안에 도대체 뭘 그렇게 큰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저희가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참으로 추구하는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죽음들 가운데서 어떠한 죽음이 내가 가장 사모하는 죽음, 내가 정말로 이러한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하는 죽음인지, 또 나를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죽음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대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